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듣똑나. 안녕하세요, 김지아입니다. 슬램덩크부터 스즈메의 문단속, 지브리 애니메이션까지 우리나라에서도 인기를 모은 일본 애니메이션들입니다. 애니메라고 불리는 이 장르, 애니의 왕국인 일본은 오타쿠의 나라로 통하죠. 저는 일본 콘텐츠를 볼 때마다 우리와는 조금 달라서 저 캐릭터는 왜 저럴까? 일본 사람들은 왜 저런 표현을 할까 생각해보기도 했는데요. 듣똑라 월드에서는 대중문화 콘텐츠를 통해 세계 각국의 문화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번 편은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입니다. 일본은 과거사 문제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여행을 통해 자주 접하는 나라가 되기도 하죠. 일본 애니메이션 속에 녹아있는 일본인들의 생각을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민 교수님이 제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바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화심리학자 한민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도 슬램덩크 세대시더라고요. 저만 해도 슬램덩크를 사실 애니메이션으로 봤거든요. 근데 교수님께서는 그럼 만화책으로 보셨던 세대이신가요? 뭐 슬램덩크를 만화를 보면서 소니 뭐 CD 플레이어 들으시고 뭐 그러셨던 세대신가요?
네, 딱 그런 세대죠.
네, 아까 교수님이 사실 소개하시기로는 심리학자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일본 뭐 문화 전문가 아니면은 뭐 일본어 전공하신 분이 아닌데 교수님을 모신 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근데 보통의 저희 듣똑라 분들께서 그러니까 문화 심리학 이라는 걸 사실 아는 사람들이 많진 않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일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일본 사람들의 문화 심리를 왜 알아야 되냐라고 네. 하면은 어떻게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문화 안에는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고 해왔던 일들이 이제 녹아 들어가 있죠. 심리학 용어로는 이제 투사라는 용어가 있는데 투사는 이제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을 내 밖에서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의 소년물에 많이 나오는 이제 대사인데요. 강해진다는 얘기를 그렇게 해요. 강해져서 이제 누구 지킨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제 그런 걸 보고 싶다는 얘기죠. 그래서 평소에 자기는 내가 강하다는 것을 느낄 일이 잘 없다. 뭔가를 지키지도 못한 적이 많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를 강해져서 지키고 싶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욕망이 어떤 콘텐츠에 반영돼 있습니다. 투사돼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특정 나라의 문화 콘텐츠에서 반복되는 이런 대사들, 반복되는 이야기의 구조들이 그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거,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의 구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럼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일본 문화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일본 문화라고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애니메이션이잖아요. 일본에서 유독 뭐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같은 게 발달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제 학술적인 견해입니다. 제가 이제 문화심리학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추론하고 뭐 연구한 바로는 일본 분들은 문화적 성격이라는 것이 약간 회피적인 양상이 있어요.
회피적인 성격이 일본인들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이제 회피성 성격의 방어기제라고 이런 분들이 뭔가 현실에서 일이 잘 안 될 때라든가 뭐 걱정, 근심, 불안이 있을 때 자기 환상으로 이렇게 자주 가십니다. 그런 상상을 이제 실사로는 옮기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는 그런 매체가 애니메이션 또는 이제 만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일본의 크게 발달한 애니메이션 산업이 이분들의 그 환상이 반영된 게 아닌가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애니메이션 하면은 저는 생각나는 게 사실 세일러문이거든요. 근데 뭐 세일러문도 그렇고 교수님 책을 보니까 일본에서의 그 변신물이 일본이 본향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변신물이라고 하면 또 다른 예로는 어떤 걸 좀 들 수 있을까요?
이제 일본의 변신물이 대표적이고요. 서양 쪽 변신물이 또 있습니다. 서양 쪽 변신물의 기원은 이제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같은 약간 그런 류인데요. 서양 사람들은 이제 내면의 어떤 추악한 그런 본성, 이게 드러나는 것을 좀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헐크도 그렇고요, 사실은. 그런 게 이제 서양의 변신물이라면, 일본의 변신물들은 좀 멋있는 게 나와요. 전대물이라고 하죠. 무슨 레인저 시리즈. 이것도 이제 일종의 변신물이고.
서양의 변신물이랑 일본의 변신물이 조금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네. 건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일본에서 이렇게 뭐 네. 세지고 멋있어지는 변신물이 유독 발달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일본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회피적인 성격 또는 회피적인 성격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으로 자기가 생활을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굉장히 맞추려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그 이제 일본의 개념에 혼내와 다테마에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혼내는 본심이고 다테마에가 이제 남들을 대할 때 드러내는 예의 바르는 태도라든가 얼굴 표정 이런 것이거든요. 주로 이제 그런 쪽으로만 보이다 보니까 나는 이제 어떤 사람이고 싶을까? 뭐 나는 이렇게 되고 싶다라는 그런 바람이 그런 변신물 쪽으로 투영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또 코스프레가 이렇게 발달하게 된 것도 말씀해 주신 거랑 비슷한 맥락일까요?
예,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물이나 애니메이션으로 보는 거로는 충족이 안 되고 직접 내가 현실에서 그런 모습이 한번 되고 싶은데, 근데 그 사람들한테 섞이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사회적 약속인 거죠.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이 오늘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날인가 보다 하고 이제 봐주고, 그런 이제 일탈의 날, 뭐 그런 기회로 그 코스프레라는 것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자칫하면은 사회적 불의까지 오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지메인데, 이지메는 왕따로 번역이 됩니다만은 압력이 크고 역사적으로도 뿌리가 깊습니다. 거의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으려면은 내가 이제 평소에는 굉장히 신경을 써서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수준의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본에서 그러니까 오타쿠라는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진 게 어쩌다 보니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냥 일본 사회가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만들어냈다라고도 들리네요. 네.
나름대로 자기 삶을 찾은 사람들이죠, 오타쿠는. 네.
일본 애니메이션 문화, 뭐 오타쿠, 코스프레 문화 이런 얘기 쭉 했는데요. 사실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뭐 긍정적이고 귀엽고 뭐 예를 들면 포켓몬스터 같은 이미지도 떠오르기는 하는데, 한편으로는 조금 일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좀 여성 캐릭터들이 어떻게 보면 좀 정형화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일본에서 그런 여성 캐릭터들이 유독 인기가 있고 많이 나오는 것도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게 일본의 어떤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게 반영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뭐 이누야샤의 가영이라든지 네. 나디아라든가 그런 게 좀 약간 진취적이고 활동적인 여성들도 있긴 있는데, 이제 많은 일본 콘텐츠에서 굉장히 좀
네, 그 목소리 톤도 뭔가 네네네. 이렇게 귀엽고 네. 뭐.
그것은 이제 전통적인 성 역할 때문에 그런데, 그 일본에는 이제 남자어 여자어가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남자 말투, 여자 말투 해가지고 쓰는 단어부터가 차이가 있고요. 톤이라든가 자세라든가 태도 이런 게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성들한테 요구되는 것은 이제 거기서 굉장히 좀 얌전하고 여성적이고 순종적인 어떤 이런. 그래서 그 일본 여성 역할은 약간 이제 여성을 약자로 본다라는 개념이 좀 들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뭐 공식적인 개념은 아니고 네. 이제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긴 한데, 이제 뭐 여자력이 낮다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얌전하고 순종적이고 뭐 그렇지 않고 이제 걸크러시하고 뭐 그러면은 여자력이 낮다. 근데 이제 그런 그 압력이 공식적이지는 않지만은 사실 문화는 공식적인 것보다는 공식적이지 않은 게 더 큰 영향력을 미치거든요. 어떤 뭐 사람들의 스쳐가는 시선이라든가 뭐 이런 게 문화적 압력으로 작용을 해서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네.
사실 오늘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완전히 우리나라랑 네. 다르고 또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일본인들의 그런 문화적인 맥락을 진짜 알아야만 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네요.
일본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 환경서부터가 상당히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고, 또 이제 사회적으로도 과거에 이제 사무라이 무사들이 지배하는 문화였고 이제 전쟁이 많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피지배 계층의 이제 일본인들의 경우에는 하루아침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이제 심리학적 용어로 말씀드리면 이제 통제감이 부족한, 통제감을 내가 획득하기 어려운 사회인데,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이런 쪽으로 세상이 돌아가기를 바라는 측면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쟤네 옛날 하던 거 그냥 하고 있네라고 이제 느껴질 수 있죠. 네. 우리는 사실 변화를 변화라고 생각도 안 하고 해요, 그냥. 저거다! 하면 또 글로 가고. 그러다가도 또 과거에 유행했던 게 확 또 복고로 되기도 하고, 과거에는 전혀 유행하지 않았던 게 뜨기도 하고, 이제 그때그때에 따라서 굉장히 좀 가변적이고, 변화에 이제 민감한 측면이 크죠. 그래서 지금 이제 현대 사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변화가 또 극심한 사회지 않습니까? 환경적인 변화도 있고 또 기술적인 변화 이런 때에서 이제 일본 사람들의 그런 이제 변화를 약간 꺼리는 이런 성격이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죠.
네. 쭉 듣다 보니까 근데 궁금해진 게 요즘에 한국에 뭐 젊은 층들 있잖아요. 옛날에 일본 문화를 다시 좋아하는 현상이 막 나오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슬램덩크가 다시 인기를 얻는다거나 아니면은 일본의 버블 경제 시절에 시티팝을 요즘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좋아한다거나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럼 왜 그 시절에 일본 콘텐츠를 또 좋아하는 걸까요?
그거는 취향의 다양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의 그런 문화들이 한국 문화를 대체할 수 있는 또는 이제 더 선망의 대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쪽이었거든요. 지금은 선택의 폭이 워낙에 넓고 우리나라에도 좋은 것들이 많은데 여러 그 다양해진 취향에서 찾아보다 보니까 이것도 괜찮다. 이것도 재밌다. 주도적인 감상의 차원에서 인기를 얻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오타쿠라는 문화가 왜 하필 일본에서 한창 좀 잘 살았던 시대에 발달해서 지금까지도 일본의 정체성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좀 이해가 되거든요. 교수님께서도 그럼 이런 연구를 하시면서 느끼셨던 거나 오늘 저희랑 인터뷰하면서 느끼셨던 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최근에 이런 부분에 좀 그 시선을 돌려주시고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아져서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 이제 그게 뭐 자기 이해 욕구일 수도 있고 뭐 타인 이해 욕구일 수도 있고 그런 여러 사람들이 어울려가는 세상에서 더 내가 잘 살기 위한 그런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봐서 앞으로 더 제가 할 일도 많아질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불러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뭔가 이 멘트가 되게 익숙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제가 왜냐하면 유튜브 채널을 하나 갖고 있는데 5분 심리학이라는 제목입니다. 뭐 제 얘기가 더 궁금하시거나 하면은 이제 그쪽을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